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9월 3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홍상진입니다.
이지상입니다.
김효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연휴 첫날입니다. 아마 약간 설정같이 연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마피아는 눈을 떠서
고개를 드세요.
뭘 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다들?
그러게요. 일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오랜만에 청소를 하고
그렇죠. 아침일까 싶기도 하고
아침 밤이다 일어났는데
오전 5시 어둡다. 업데이트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5시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럴 수 있어. 연휴 전날 너무 설레가지고
그러니까
밤을
진짜
꿀꺽 세울 수
지금
있죠.
5시에 듣고 계신 여러분은 찐입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네. 아마도 고향에 내려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집콕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긴 연휴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같이 여행을 주제로 가볍게 수다를 떠는 네, 그런 느낌의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듣동러들의 여행 이야기와 저희 네 기자의 여행설을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하는데 아, 네,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연기 연습했잖아요, 집에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컬투쇼 들으면서 뭐. 연기 연습한 거 아니었어, 다들?
재미없으면 될 때까지.
아, 될 때까지요?
오늘 네. 지옥에 녹음돼 네, 못 나갑니다. 일단 네. 문풀기로 공지사항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재밌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공지가?
그냥 읽으세요.
부담된다. 한 글자도 못 읽겠다. 듣똥라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제 기초 상식 다루는 원희와 요즘 뜨는 것들의 역사와 맥락을 더해 깊게 파보는 익스플레인 콘텐츠 문화센터가 올라가니까 꼭 놀러와주세요.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 일시 후원 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talk@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의 진행자 이지상,
홍상지,
이현,
김효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듣똥라분들의 여행기로 채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는데 길게 길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사연을 그때 이현일, 이현이 써서 내보니까 아, 이 얘기도 넣고 저 얘기도 넣어야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게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네. 아무튼 원문 그대로 읽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임의로 요약하고 각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면서 닉네임을 따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해주세요 요청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메일에 보내니에 적혀있는 이름에서 뭐 예를 들어 이지상이다 그러면 이땡땡님 뭐 이런
네.
식으로
네네 네,
좋습니다.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 너무 설레요.
여행 항상 가기 전이 제일 설레잖아.
맞아요.
일단 공항버스 딱 탔을 때 너무 설레잖아.
아 그러니까 그 기사에 나왔던 걸 이현 기자님이
맞아요.
또 우리 공유해 주셨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도 그 상품이 나와서 A380이라고 되게 크고 아. 안정적인 기종 있잖아요. 그거 타고 그냥 한국 상공만 돌고 다시 인천에 내리는
기내식 먹고
네 상품이 아. 나왔는데 그 진짜 잘 팔렸대요. 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대만이었나 어디서 한국행 그게 상품이 나왔었는데 제주도까지 와서 한 바퀴 돌고 그대로 회항하는
아 진짜요?
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의 그 향기 공기라도 맡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는 기분이 중요했다는 게 진짜 저도 여실히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면세점에서 좀 살것도 많은데 지금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갈지
뭐 사실라고.
강제 쇼금.
저는 그냥 기초 그 화장품
아~ 기초 화장품 안 사고 계시면
기초 안 바르고
어떻게요? 제가 지금 예,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아~ 네, 그냥 하나 바르고 있어요. 요새 아~ 수분 크림 하나 그냥
우르오스
올인원 있잖아요. 남자들 올인원
차태현 씨
예. 네.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어쩔지 궁금하네.
여행 갈 때 싸가기 편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여행은 진짜 출발 전에 이 준비하는 게 사실 거의 반인 것 같은데 여행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설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출국 전날 짐 쌀 때 그게 그렇게 귀찮고
맞아. 짐 싸는 건 좀 귀찮긴 해.
아니, 휴가 때 쉬러 가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더 피곤하다 그냥 가지 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까지 그 여정을 생각해보면 막 너무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날 싸세요 짐을?
그럼 며칠 전에 싸세요?
전날 싸지 않나요?
저는 그냥 당일 아침에 싸는데.
아 당일 아침
출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전 진짜 금방 싸요. 아까 올인원 얘기하셨잖아요. 전 모든 게 다 올인원이에요.
근데 뭐 필요한 게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예 뭐 현장에서 사면 되니까. 우리가 뭐 오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편의점 들르면 다 있어요.
그건 그런데 없을까 봐 막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건 그렇네요. 진짜.
짐 싸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네. 뭐 이쯤에서 이제 사연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네.
네, 오땡땡님께서 보내준 사연이신데 3년 전 첫 직장을 퇴사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난 시기가 사연을 쓰는 지금과 비슷한 9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요즘 들어 그때의 기억이 깜빡이 없이 제 마음에 불쑥불쑥 껴들어옵니다. Anyway, 당시에 함께 떠난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혼영, 혼밥은 잘했었기에 혼자 여행을 간다는 사실도 크게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여행 전날이 되니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더라고요. 아, 괜히 혼자 간다고 나댔나 싶었죠. 생각해보니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뜨거운 순두부찌개를 먹은 후에야 마음이 조금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 2층에 있는
아, 그래요?
거기 되게 비싸요. 순두부찌개 13,000원 막 이래요.
하지만 떠나기 직전엔 한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
아, 그 루틴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구나. 저는 그 인천공항 지하에 떡볶이 파는 데서 떡볶이를 많이 먹었는데.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떡볶이 먹고
다들 싶어요. 물 많이 드시네요.
떡볶이랑 라면 김밥 그런 거 막 팔거든요. 거기는.
아 그래요?
거기가 좀 더 싸고
그런 거 뭐 루틴이 있으세요?
출발 전에?
출발 전에?
딱히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그냥 뭐 여행 떠나기 전에 하는 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뭘 꼭 먹거나 뭘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갔다 와서 저는 무조건 김치를 일단 먹어요.
아 맞아. 한식을 먹어요.
저는 진짜 한식 없으면 안 돼요.
인천공항에 또 그 김치찌개랑 고등어 세트가 또
맞아. 거기 팔죠.
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와서 딱 그거 먹으면 맞아. 이제 그래서. 한국이구나.
속이 풀리는 거지.
이제 실전이구나 다시.
아, 인생 실전. 네.
저는 그게 있어요. 비행기 바지가 있어요. 비행기 타면 다리 피가 안 통해서 이상하게 그 바지를 맨날 입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냥 저희 뭐 이렇게 냉장고 바지 같은 그런 거. 그런 거 코리안 바지.
네.
네. 아무튼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아무튼 순두부찌개를 먹었지만 그래도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10시간 비행 동안 결국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테르미니역까지 잘 갈 수 있을까? 테르미니역이 그렇게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다던데 별별 걱정이 다 들더군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탈리아 여행 동안 단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님들은 혼자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특히 이영 기자님은 왠지 혼자 여행 만렙이실 것 같은데 이런 울렁증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쪼랩 여행자들을 위한 기자님들의 주옥 같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혼영을 좋아합니다. 혼영을.
좋아해요. 혼영. 네.
다들 근데 혼자 여행 만렙 아니신가요? 뭐 출장도 왕왕 다녔었고.
그렇죠. 출장은 혼자 출장. 많이 다녔죠.
혼자 여행 갈 때의 팁.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녀서 막 혼자 하와이도 가고
하와이 혼자 갔어요.
혼자 발리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동남아를 혼자 가기가 조금
굉장히
쉽진
즐길 게 많아요.
그래요?
발리 쉴 틈이 없어요. 뭐 서핑하고 저기 래프팅하고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요.
하와이 갔을 때 스카이 다이빙 혼자 했는데 안쓰러워 보였는지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가 사진 찍어주셨어요.
아 진짜
안쓰러워하지 말라고요.
안쓰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손이 팔이 나가 없으니까. 그게 안쓰러운 거지.
그치.
네. 아무튼. 근데 꼭 지키는 거는 저는 밤에 안 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흥문화를 사실 즐기고 싶잖아요. 술도 8시 전에 먹고 들어가서 숙소에만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혼자 가면.
맞아. 저는 혼자 다닐 때는 볼거리가 많은 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가거나 뭐 가족들이랑 가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좀 쉴 수 있는 데를 가고 혼자 다닐 때는 뭐 이제 도시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는 뭐 새로운 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가서 탐방도 하고 혼자 다니면서 그러면은 좀 안심심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네. 맞아. 저는 혼자 다니면은 좋은 게 일단은 같이 다니는 사람하고 일정을 막 굳이 안 맞춰도 되고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날 그날 일정 바꿔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사람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긴장이 좀 풀어지긴 그치, 하더라고요.
덜 무섭지. 그렇구나.
대신에 뭐 밤에 막 돌아다니거나 이런 건 좀 자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노천 카페에서 그냥 차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책 보고 있고 그냥 별거 하지 않더라도.
근데 막상 책 몇 자 안 읽지 않아요?
약간 그 분위기에 취하는 거지. 그 책을 읽고 있는, 이 노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내 모습에 취하는 거지. 거기 그냥, 나 지금 여기서 책 읽고 있어. 막 이런 거 취하는 거지.
예예
그러시군요.
예.
뭐죠?
아무튼 뭐.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오땡땡님께서 이 소매치기 안 당했다. 근데 되게 걱정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탈리아 진짜 소매치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첫 유럽 여행 썰인데요. 약 한 10년 전.
10년 전?
고등학교 때 갔었어요? 아 그지 고등학교 때 결혼도 하기 전. 아, 입사하기 직전. 네.
아 진짜 옛날이다. 아,
진짜 옛날인데. 진짜 옛날이다. 이씨. 그때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파리로 아웃하는 그런 코스를 짜가지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죠? 유랑카페 아시죠?
아, 네, 네,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막 해보니까 이탈리아 진짜 소매치기 많다고 조심하라는 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현금을 많이는 안 챙겨가니까 네. 카드가 있으니까 또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안전하게 그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90년대엔 뭐, 그런 거 없었죠.
아, 90년대 아니야! 90년대 아니거든요.
90년대 네. 일일이 다 이제 그땐 유로화가
여행도 안 돼가지고 이런 거.
그때는 유로화도 없을 때야.
아 맞아. 마르크 따로 하고
각 나라별로 그때야.
파운드 따로 하고
90년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저 유로화였어요. 근데 이제 네. 유로화를 또 이제 잔뜩 또 뭉탱이로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맞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검색을 했죠. 그때 저만의 어떤 걸 찾았습니다. 뭘까요?
퀴즈인가요?
갑자기? 예, 소매치기 안 당할 수 있게 잘 들고 다니는 신박한
복대.
아이템.
복대 많이 샀잖아요. 복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 아 복대 가져갈 수 있지.
복대. 깔창?
깔창. 그건 또 새로운.
깔창 밑에 돈 깔고 이렇게.
신박하네.
속옷?
아, 속옷
주머니 있는 속옷,
속옷 안에 자크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정답!
진짜?
소름 아무 말한 건데 소름. 진짜?
정답은 지퍼 팬티.
아, 지퍼 팬티가 있어요? 있어요? 오 대박이다.
지퍼 팬티가 뭐야?
그게요.
아니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주섬 주섬.
네, 여러분 혹시 좀 입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검색을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건 뭐지? 근데 생긴 거는 일반 팬티랑 똑같이 생겼고 앞섭에 이렇게 지퍼가 가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샀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왔어요. 세 개짜리가 왔어요 한 팩에. 팬티가 너무 큰 거예요. 약간 핫팬츠 수준인 거 뭔지 알지? 입어는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제 팬티를 입고 그 위에 이제 하나를 더 입고
덧대고.
네, 하나 더 떼고 이제 바지를 입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뭔가 묵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랫도리가 묵직하고 걷기가 쉽지가 않아.
아 진짜 있네. 그리고 여행용 지퍼.
네, 지금 저 검색했더니 진짜 많아요.
있어요.
여행 필수품 지퍼 팬티.
여권까지 끼우는 거예요?
야 여권은 좀.
아니, 여권 끼우는 게 있어요. 예시 사진으로.
여권 끼면은 못 앉는다. 계속 서 있어야 된다 저거는. 네. 그래서 약간 할머니들이 즐겨 입으시는 그런 팬티 스타일이에요. 네, 넉넉하고 넓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는 이제 현금이 떨어졌을 때 남들은 현금 지급기에 가지만 나는 화장실에 화장실에 간다는 거 뭐 그런 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는 입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피렌체 가서 벗었어요.
아.
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아니 다 버렸죠.
하긴 너무 오래됐다.
뭐. 네. 네. 근데 아마 그 진짜 처음 가시거나 뭐 사회 초년생 때 가시거나 대학생 때 갈 때는 이런 게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불안해요.
그래서 적당히 돈을 여기저기 좀 나눠서 이제 넣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는 캐리어, 또 어떤 거는 또 내 가방, 뭐 어떤 거는 지퍼 팬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캐리어에 넣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아, 캐리어에 넣었다가 아예 다 잃어버린 적 있어요.
진짜?
캐리어를 훔치러 간 거예요?
캐리어,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죠.
미국 가셨어요?
네. 미국에서 아, 미국 국내선에서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아, 미국은 그렇구나. 그 아이팟 같은 거 넣어놓으면 아이팟 너무 옛날 거다. 저기
아이팟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넣어놓으면 그 꺼내가기도 한다.
다 꺼내니까 그러니까 어느 루트에서 가져간지를 알 수 없으니까 다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포르투갈 여행을 갈 때 이게 제가 정말로 고대하던 여행이었거든요. 막 남들한테 다 막 자랑 엄청 하고 내가
그 책 보고 간 거 아니에요? 리스본행
어 맞아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보고 내가 리스본행 티켓을 샀어 막 이렇게 주위에 막 엄청 자랑하고 다니면서 막 휴가를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휴가 딱 갔는데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
공항에서 다 이미 내 수하물 다 넣었어. 근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항공사에 갔더니 몇 시까지 지갑을 못 찾으면 이거 지금 다시 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까지 지갑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뺐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갑을 찾았다고. 어떤 분이 주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당일권 항공권을 발권해주는 데가 있어요. 공항 내에. 거기 가가지고 160만 원어치 티켓을 다시 샀다.
편도가?
아 편도 왕복이지.
왕복.
아, 그럼 환불은 받았어요?
환불 거의 못 받았어요. 거의 못 받고 그것도 그 첫 항공권이 거의 뭐 특가로 나온 걸 산 거여가지고 거의 환불 못 받았고 당일권을 160만 원짜리를 10개월에 걸쳐가지고 구매를 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10개월 동안 포르투갈 여행의 빚을 갚으면서 근데 제가 이때 또 눈물겨운 사연이 하나 있는 게
뭐죠?
제가 이때 애인이 있었어요.
아.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네.
그 애인한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당일권을 샀을 때가 한 오후 3시쯤이었고 그 당일권 시간이 그날 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3시부터 자정까지 이제 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이게 무슨 돈질하냐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부모님이 이제 내가 이미 비행기 탄 줄 알았던 거야. 친구들한테도 좀 못 말하겠더라고요. 뭔가 그냥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애인한테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애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 자기나 비행기 티켓 뭐 잃어버려가지고 당일권 다시 샀어 이랬더니 애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상지 너 오빠 자꾸 실망시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뭐라는 거야?
몰라요.
예.
몰라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갔다 와서 헤어졌어요 바로.
와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빠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어떤 남자에게도 이제 오빠라는 말을 안 쓰게 됐어요. 너무 그 말이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근데 그 말에서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나 자기 스스로를 오빠라고 지치는 건 것도 짜증나는데 뭘 실망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모르겠어요. 나의 이 헐렁거림이 약간 자기 애인답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헤어져야지
각성이 확 돼가지고 포르투갈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별을 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유,
훌륭한 축하할 이야기네요.
잘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어요.
똥차였다.
아무튼 이제 여행을 다니면 참 별별 일을 다 겪게 되는데 우리 뒷동나들 경험도 좀 들어볼게요. 20대 중반의 애청자라고 소개를 하신 김땡땡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8월이었어요. 9월 개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죠?
개강해서 아픈 거
뭐 아픈 거 아니지 지금? 네.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날들이라 문득 개강을 이렇게 맞이하고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너무 20대 중반 같지 않은데?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일주일의 짧은 준비만 하고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홍콩으로 간 이유는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었거든요. 첫날은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본격 일정이 이틀째부터였는데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새벽같이 준비하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디즈니 라인으로 환승하려는데 디즈니로 가는 지하철이 운행을 안 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나 붙잡고 더듬대는 영어로 물어봤더니 아예 개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 찾아보니 홍콩에는 큰 태풍 하토가 왔었습니다. 근처의 음식점도 하나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해외여행까지 와서 자연재해를 겪게 돼서 당시에는 힘들다는 생각만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이마저도 추억이 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분 다녀오시긴 했대요.
디즈니랜드 네.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참 이게 날씨가 딱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랑 타이밍 딱 맞아.
저는 진짜 이 저기 예전에 광화문에서 일할 때는 한겨울에 그렇게 청계천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꽁꽁 그 손에 얹은 채로 꽁꽁 이러면서 이제 그 파카 입고 관광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한국에 정말 좋은 계절들이 있는데 왜 해필 겨울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실까 싶더라고요.
겨울이 싸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싸죠. 비행기 항공권이
봄 가을에 오면 딱인데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도 막 이 계절을 여기서 잘 모르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갈수록 거기가 몇 월에 무슨 날씨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건기도 그냥 오기도 가는 있고 거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갔는데 좀 몰타를 11월에 갔었거든요. 그때가
잠지.
우기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영하러 갔는데 거기 되게 뭐 이렇게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사진에는 분명히 막 파란 바다에 막 지중해에 막 다이빙하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이 어쩐지 없더라고. 가보니까 거의 그 인당수처럼 막 파도가 막 3m, 4m, 네, 그 제 생각입니다. 3m, 4m로 막.
네.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잘 알아보고 가야 된다는.
진짜 날씨가 중요한 것 같아, 여행에서는.
맞아요.
다죠.
네. 네, 그럼 다음 사연 바로 넘어갈게요. 김땡땡님 감사하고요.
네.
예. 소땡땡님. 께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 쿠바를 거쳐 이렇게 배낭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엄청 환상적인 코스를 갔다 오셨네요.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라스베가스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듣똥나 찐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무지 포근한 날씨와 쨍쨍한 햇살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어요. 돈이 다 떨어져 갈 즈음이라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에서 물어 버스를 타고 숙소 근처로 이동을 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숙소까지 도보로 15분 거리인 거예요. 주변이 온통 주택가였는데 사람 한 명 없이 한적하더라고요. 아, 좀 의아했지만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수 한 통을 사서 숙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짝 고개만 돌아봤는데 뒤에 남자 한 명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괜찮겠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껴졌던 건 총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사실 그 순간에 너무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총이 진짜인지 아유 나는 이렇게 죽는 건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작은 아시아인이 낯선 곳에서 큼지막한 배낭을 앞뒤로 메고 이렇게 할렘가를 걸어가면 당연히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 근데요 제가 미쳤는지 도저히 그 배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비비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10달러밖에 없다. 제발 살려달라. 시끄러운 소리에 근처 집주민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해도 아직 밝았고 강도도 당황했는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10달러만 휙 낚아채서 도망을 갔습니다. 10초 정도 멍때리다가 재빨리 숙소로 달려갔어요. 근데 너무 저렴한 숙소여서 그런지 청결 상태가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또 밖으로 나가면 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3일 내내 그때 구입했던 물 한 통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예. 부모님께 말하면 두 번 다시 여행을 못 가게 할까 봐 말도 못하고 여기서 교훈은 여행을 하면서 적당한 겁은 필요한 것이고 돈을 너무 아끼려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항상 조심하시고 맞아. 또 조심하시기를.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근데 샀던 물 한 통으로 3일을 버틸 줄 어떻게 네.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힘들었겠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야 돼요.
막 그런 여행 이야기 막 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어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네. 위험한 그런 거.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고 내가 밤에 또 이 친구들 막 클럽 가가지고 이런 거 했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면 되게 그게 되게 막 멋있고 막 그렇게 하는 여행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현지 문화를 느끼는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
저희가 또 여성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맞아.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돼. 아 근데 아 참 조심하기 싫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어디 가서
양가 감정이야.
그 사연 주신 분 중에 비슷하게 이제 외국에서 위험에 처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오땡땡님께서 지난 1월에 고3이 된 기념으로 오삼이 된 기념이라고 하시네요. 네.
특이하네요.
아, 네, 축하드리고요. 네. 친구와 둘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어요.
아, 요새 러시아 많이 가시더라고요. 코로나 직전에 많이 갔었어요. 아, 러시아.
그렇구나.
여기가 뭐 직항이 뚫렸나?
아, 가까우니까 또 가까운데 좀 유럽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는.
거기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험을 하셨다는데요. 혁명광장 쪽으로 가는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엄청 큰 검정 개가 있었어요. 저 개가 목줄이 풀리면 되게 무섭겠다라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느낌이 싸하긴 했지만 무시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 남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가 소리를 질렀어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그 남자는 놀란 제 친구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개흉내를 내면서 제 친구 다리를 무는 신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한번 쳐다만 보고 갈 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자 아닌 남자 둘이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인종차별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바지를 입고 친구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입은 친구에게 그랬던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너무 좋다.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대낮부터 기분이 확 처지더라고요. 아직도 이 일만 생각하면 열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열불난다. 아 근데 진짜로 동양 아시안계 여자가 혼자 여행 다니면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그런 데 다니면 진짜 캐콜링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막 후후 약간 이런다든지 뭐 괜히 와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막 그런다든지 막 아, 너무 진짜 무례한데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쏘아붙이기도 어렵고 막 그렇더라고요. 완전 열불나죠 진짜로.
짜증나.
그냥 오땡땡님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들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지만 다 공통적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 이제 안전은 디폴트로 우리가 챙겨야 하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코믹한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차상 후보들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르미님 사연입니다. 여행담을 모집하는 공지를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제가 1등이다 생각했습니다. 2015년 1월이었어요. 고등학교 절친들과 유럽여행을 갔는데요. 런던 여행을 하던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테러가 있었어요. 네. 테러 후에 거리와 공항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많았고 곳곳에서 경비가 삼엄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에 벨기에로 넘어가기 위해서 짐을 전부 싸고 유로스타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차역에서도 검문이 꼼꼼하게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짐을 열심히 정리한다고 하는 게 겨울옷이 너무 두꺼워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처럼 캐리어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과 압축해온 숏패딩을 한 번에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꺼우니까 안 들어갔나 보네요.
그러네요. 캐리어에 다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패딩 두 개를 그냥 다 입어버리자 결심을 했습니다. 후드티만 챙겨갔는데 후드티에 숏패딩에 두꺼운 패딩까지 다 입을 수가 없어서 후드티는 네, 후드티는 가방에 고이고이 넣고 맨살에 브레이저만 한 상태로 예, 숏패딩을 입고 그 위에 또 두꺼운 패딩을 입었어요. 친구들에게도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입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에게 얇은 긴팔이나 민소매 같은 거라도 빌리면 됐는데 아, 그때는 그냥 짐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속옷 위에 바로 숏패딩을 입게 됩니다. 예. 친구들이 먼저 보안 검사를 하고 제 차례가 되어서 당당하게 보안대에 섰고 거기 계신 여자 직원분께서 제 배낭과 패딩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자의 웃음을 지으며 아, sure 하고 두꺼운 패딩을 벗었는데 그 안에 입은 숏패딩을 또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여기서요? 벗으라고요? 몇십 명은 돼 보이는 외국인 앞에서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마에 땀이 나면서 아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진짜 힘드셨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그 직원이 저를 다그치면서 빨리 벗으라고
어떡해 정말요?
네 했는데 제가 그 안에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영어로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슬프지만 수줍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크를 살짝 내려서 저의 속살을 슬쩍 보여드리니까 직원이 완전히 호탕하게 웃으면서 미안하다면서 네, 통과라고 했다. 네. 아, 진짜 그 보안 직원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패딩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으면서 벗으라니까 말도 안 하고 쑥스럽게 웃으면서 자기 가슴을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크를 많이 내리셨나 봐요. 아, 네. 네. 그래서 자크를 주섬주섬 올리면서 나오자 앞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이 어? 뭐야? 미친 거임?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과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행 다녀온 지 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연은 저의 술자리 단골 안주 멘트가 아유, 되었습니다.
아유, 제 친구였으면 평생 놀림감이네요.
평생 놀림감이네요.
자크가 너무 웃겨요. 근데
수줍게 이렇게
수줍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치.
없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얼마나 당황했을까 양쪽 다.
아유 진짜.
아유
고생하셨네요 이게.
아유 이제 사연이네요. 진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치.
재밌네.
또 다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킬러펍 님의 사연인데요. 듣동라에서 여행 스토리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희 가족 여행이라가 생각나서 이메일 보내봅니다. 때는 2010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 직장 때문에 잠시 영국에 살았을 때 일입니다. 부모님은 영국에 온 김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돌아갈 작정이셔서 영국에 2년 있는 동안 유럽 여행을 4번이나 갔어요. 약간 이 부모님 마음 알 것 같아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가셨군요. 부럽다. 네, 부럽다. 네. 언제 또 오겠냐고. 부모님이 또래에 비해 해외 경험이 많으신 편이었지만 11살, 13살 아들, 딸을 데리고 올해 여행을 가는 건 처음이었고 솔직히 말해 서툰 부분도 많으셨습니다. 프랑스가 저희 유럽 여행의 첫 행선지였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캠핑 여행을 했었는데 가끔 이동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아주 어두운 밤에야 캠핑장에 도착할 때가 있었거든요. 늦긴 늦었지만 저희도 자야 되니까 조용히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근처 텐트에 있던 분이 나와서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 늦은 시간이고 어둡지만 그래도 밤 10시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영국 사람들도 빨리 자던데 유럽도 역시 그런가 봐 하면서 넘어갔어요. 또 다른 캠핑장에서는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캠핑장 이용객들 소리. 저희 가족은 또 생각했죠. 유럽인들은 정말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하는구나.
싸하다.
또 한 번은 캠핑장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아버지가 리셉션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씩씩대면서 오시는 거예요. 10시 체크아웃이라 9시 50분에 체크아웃 하는데 직원이 너무 눈치를 주고 짜증을 냈다더라고요. 이렇게 파리 여행을 마치고 보르도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보르도 와이너리 투어를 하려고 아빠가 안내 데스크에 다녀왔는데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프랑스 표준 시간보다 2시간 느린 시간으로 살아왔었다는 걸요. 네. 네. 여기 사연에는 저기 빠른 시간이라고 쓰셨는데 정황상 느린 시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더 놀라운 점은 저희 가족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2주나 걸렸다는 겁니다.
진짜.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오르쉐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길고 높은 복도 끝에 커다란 거대한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저희는 하, 저런 시계도 시간이 틀릴 수 있냐? 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았죠. 맞죠. 그런 시계가 시간이 틀릴 리가 없죠.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느리게 사셨네요. 그래도 그러네. 2주 동안.
그렇게 에이. 모를 수가 있지.
그렇죠. 어떻게 그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상하다 했던 것이지 않았을까.
시계를 잘 안 맞추나 보다.
그게 이렇게 일찍 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시차 때문에 또 네.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예, 느끼고 예. 싶다 그런 시차 느낌.
시차 아, 느낌.
시차 느끼고 싶다.
아 근데 이 여행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의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간 친구나 뭐 애인이나 이렇게 싸우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아유 사람이야. 아,
맞죠. 지옥. 내가 돈 주고 여기
가서 이러고 있다. 안 맞는다.
우리 참 이러죠.
그렇죠.
맞아. 저도 유럽 여행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구랑 간 적이 있는데 둘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행 갔더니?
여행 갔다 네. 싸우는 그러니까 일 많잖아요.
완전 맞아. 스타일이 달라요.
맞아.
저는 약간 무계획파거든요. 그냥 그때 기분이 따르는 대로 하는 파잖아,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 친구는 모든 게 쫙 짜여진 계획이고 나는 여기 가서 사진 이렇게 찍을 거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숨이 막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아, 쟤는 저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돈 모아서 왔는데 저렇게 대책 없이 왔나 막 이러니까 서로 진짜 막 아, 얘랑은 진짜 못 다니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 친구랑 홍 기자 같이 가고 그 친구랑 저랑 갔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아, 우리 또
계획을 좋아하네.
홍 기자가 또 그거요?
친구랑 갔다가
좋아해?
한 30 며칠 있는 거였는데 20 며칠쯤에 서로 갈라서 가지고 식사 때만 만나고
그래서 식사 같이 했네.
낮에 개인 왜냐면 2인분 시켜야 많이 먹으니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합의점이었고 각자 일정 돌자 합의점을 찾았었죠.
아 맞아. 우리도 나중에는 그냥 따로 다녔어.
아니 막 심지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침에 친구는 머리가 길고 전 짧았거든요. 아니 그 머리를 맨날 아침마다 감고 말리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데 막 그랬었죠. 그 친구는 또 눈치 보면서 말리니까 뭐야 내 머리 말리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싶고.
아 그럼 우리 이영 기자는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보다 그냥 이게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여행과 관련 없는 시간으로 쓰는 걸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리 말리는 시간 아니면 뭘 준비 안 해와서 뭐 다시 뭐 숙소에 들르는 시간 막 이런 게 나는 걸 못 견뎌요.
제 지인 중에는 극강의 계획을 추진해서 구글 맵 그 위성 사진 있잖아요. 그걸로 가기 전에 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행을 이미 했네요.
구글로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택시기사가 길을 몰랐는데 걔가 길을 알려줬어요. 지금 구글 맵으로 다 봤으니까.
근데 되게 똑똑하다.
그 정도로 약간
그걸 다 외운 수 있다는 게.
근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걸 다 봐서 다 외우고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택시 아저씨한테.
외국인이 한국 왔는데 뭐 아 어느 길로 가드릴까 노들로 통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한강대교 건너가 주세요.
그랬어요.
동남아 가서 그분이랑 같이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네. 이지성 기자는 계획파예요? 무계획파?
저 완전 무계획파죠. 그냥 호텔과 비행기만 끊어서 가는 저도. 스타일입니다.
아, 그리고 호텔은 끊네. 그래도.
네, 대신에 좀 기분 좋으면 공항에서 그냥 책 사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보는 스타일.
저도 무계획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맞아요. 저도 계획을
신나려고 가는 건데 여행을.
맞아요.
저는 무계획. 이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게 저도 사실 무계획이 좋거든요. 근데 무계획했을 때 마주하게 될 그 모든 변수와 사고들이 싫어서 어떤 그 계획의 풀 정도는 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일 경우, 뭐 이게 틀어졌을 경우, 뭐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가져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
ABC의 경우를 다
그치,
하니까.
모든 경우 횟수를 다
뭐 이 집이 닫았을 경우, 뭐 아니면 이 집 생각보다 내가 국물 없는 걸 먹고 싶었을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진짜
그때 그때 선택할 수 있게 약간 하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럼 많이 세우는 거네 계획을.
그러니까 오히려 일정대로 가는 것보다 많이 세우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국물 먹고 싶네. 그럼 국물 먹으러.
저도 이런 스타일인데.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아 오늘 좀 힘드네 다리 아프네 그러면 그냥 숙소에 있어야지 이제 이런
저 숙소에는 잘 안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나가긴 나가죠.
나가긴 나가 일단 나가요.
나가는데 일단 이제 그날 정한다. 어디 갈지를
다 다르네요.
네 이제 성격 나오네요 진짜.
네, 각자 각자 가시죠.
저는 근데 뭐 그렇게 그런 있잖아요 그 무계획에서 오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즐기는 편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죠 무계획이면?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당탕탕 그런 거 있잖아요.
우당탕탕.
저 우당탕탕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것에 쌓이는 추억들이 좀 있죠.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네,
네.
아, 제가 네.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런 게 생각나죠.
아 뭐죠?
아 무계획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미국의 뉴욕에 있었는데 어디 갈지 계획이 없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W호텔이 있고 그 1층에 클럽이 있길래 그 당시엔 W호텔이 되게 핫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핫한 클럽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했는데 클럽이 되게 큰데 절반에는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미친 듯이 있는데 절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어떤 부자 커플이 그 반을 통째로 빌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나머지에 모든 사람이 몰려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머나.
그래서 그 큰 홀에 두 명만 앉아서 놀고 있고 나머지 반쪽에 전부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자본주의다.
그렇죠. 완전 자본주의. 근데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커플의 그 여자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정말 이유 없죠. 맥락 없죠. 화장실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랑 제 친구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이 오래요. 그러더니 너네가 이거 가져 이러더니 헐. 그러더니 그 둘은 나갔어요.
싸웠나?
그래서 이 반쪽이 내 거가 됐어.
어머나, 진짜? 어머나.
거기서 먹고 있던 술, 서빙 이런 거 다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갈 테니까 너네 재밌게 놀아. 이러고 간 거예요.
대박이다.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네.
완전 선물이죠. 정말 무계약으로 그냥 들어간 거였는데 그래서 이 반쪽이 내 거가 돼서 그 나머지 반쪽에 있던 콩나물 시루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제발 나 좀 넣어줘 라는 표정으로 우리를 거의 어머. 완전 예 그랬던 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나게 놀았죠.
둘이
초대 안 했어요.
네, 아무도 초대 안 했어요.
아. 그 넓은 스테이지를 네, 발판 삼아서
네, 신나게 놀고 네. 네, 가십걸 놀이 좀 했죠.
와 좋다 좋다.
야, 진짜 좋다, 그거는 좋다. 행운이다 행운.
기다 싶다. 또 이제 여행 하면은 또 설렘. 또 여행지에서 누군가 이제 또 비포 선라이즈 이런 거 보고 가면은 또
그거 진짜 안 돼.
그거 위험해. 그거 위험해. 네. 아무튼 약간 네. 그런 로맨스를 또 꿈꾸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점에서 네. 사연을 하나 또 소개해드려 볼게요. 떡볶이 소녀님. 떡볶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본인이 보내신 거 아니죠?
떡볶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게요.
가보시죠.
4년 전 대학교 동기 7명과 라오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코스는 당시 많이들 가던 방비엥,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루트였어요. 액티비티로 유명한 방비엥에서 짚라인을 타고 카약을 하기로 했어요. 짚라인을 탈 때 잘생긴 서구 남자가 제 앞에 있었는데 전 뚝딱이었고 짚라인이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어요. 근데 다음 코스인 카약을 타는데 그 잘생긴 남자도 카약을 타러 왔어요. 아마 패키지가 같았던 것 같아요. 카약은 둘씩 짝을 지어 타야 되는데 앞서 얘기 드렸듯 제 일행은 7명이라 짝이 맞지 않았어요. 하필 제가 낙동강 오리가 되었고 하필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웬걸? 제 짝은 그 잘생긴 남자였어요. 카약 코스가 꽤 길어서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열심히 대화했는데 그분은 노르웨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라포를 쌓고 헤어졌는데 다음 지역인 루앙프라방 계곡에서 우연히 또 마주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운명이다 이러는 거지. 반가워서 달려가서 하이 헬로 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가볍게 대화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음 코스인 비엔티안에서 만나면 진짜 운명이다 해서 내심 비엔티안에서 마주치면 매일 주소라도 따야 하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만나지 못했고 아쉽게도 여행은 끝이 났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이라 그런지 되게 신기하고 아쉬워하는 저에게 동기들이 했던 말에 팍 씻게 됐어요. 야, 너 카약 탈 때 열심히 앞에서 노저올 때 그 노르웨이 영맨의 뒤에서 손 놓고 있었다. 너 뒤돌아오면 그때서야 노저는 척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카약 타고 온 날 온 팔에 알이 뱄었는데 참네. 전 그 기억에 아직도 되게 재미있는 추억이라 사연 보냅니다. 덧붙이자면 늦둥나가 글로벌리하게 성장해서 언젠가 그때 그 노르웨이 영맨이 이 사연을 듣기를 바라면서 너 그때 왜 너 안 저었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애들
나빴네 나빴어.
영맨이
근데 이게 진짜 그 정말 비포 선라이즈 그 시리즈가 아주 잘못된 영화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괜히 그런 것들을 그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맞아. 유럽 여행 처음 갈 때 괜히 에다노크 같은 사람이죠. 건너편에 앉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없어.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셨어요. 사연을 두 개를 보내줬는데 그 본 사연은 따로 있었는데 앞에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잘릴까 봐 뒤에 붙인다고 하셨던 얘기가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 3년 전쯤의 일인데요. 하와이에서 만났던 영국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서울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일요일 저녁 남산타워에 같이 올랐죠. 그 친구는 맥주를 한잔 했고 저는 학기 중이었기에 너무 지쳐서 얼른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그냥 일찍 헤어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그럼 우리 코지한 곳에 가서 좀 쉬지 않을래? 라고 되물었어요.
코지?
저는 각자 집이 제일 코지할 텐데 왜 굳이 또 다른 곳을 가자고 하지? 생각하고 친구를 얼른 돌려보내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몇 주 전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코지 플레이스라는 곳이 섹슈얼한 의미라는 걸 알게 된 저의 충격은 너무 컸어요. 그 단어를 그때도 알고 있었다면 우린 아직 함께일까요? 그 친구는 몇 달 전 결혼을 했고 이제는 서로 볼 일이 없이 어색해진 채로 연락도 안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라고 코지예요.
코지.
돌려서 고백한 건가 그러면?
그 약간 쉬었다 갈래 이런 건가?
맞아, 쉬었다 갈래에 가깝지 않아요? 고백이라기보다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어 아까 식사했는데 왜 라면을 먹지 거지 그랬겠지.
라면을 잘 끓이나 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또 이렇게 1일 1배움 하네요.
예.
그런가 하면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네요. 요가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김땡땡님 이야기인데요. 샤이 청자인데 이건 한번 나서보고 싶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태국 북부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동네에 하나뿐인 한식당에 자주 놀러갔어요. 그날은 키가 190m 정도 되는 호주인이 혼자 제육정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밖에 없는 한가한 식당에서 저는 주인 언니랑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육 친구가 제 다리를 가리키며 Is it from 안양? 하고 묻는 겁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다리에 있는 타투를 경기도 안양시에서 받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알아 이거?
어? 벙친 채로 Yes! Yes!를 외쳤더니 그가 자기 다리에 있는 타투를 보여준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It's also 안양.
어, 이것도 안양 거야.
어, 저 안양이 고향인데 되게 반갑네요. 알고 보니 제육 친구가 한국 여행을 왔을 때 저랑 같은 타투 스튜디오에서 타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타투이스트의 스타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한 거였어요. 어, 되게 유명한 타투이스트신가 봐요. 대도시도 아니고 그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뜬금없이 from 안양을 들은 저는 빵 터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도 자기가 생각해도 웃긴 함께 빵 터져줬어요. 덕분에 여행지에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안녕 맷.
아 맷이었군요. 네. 그 친구.
네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팟캐스트까지 들을 리는 없겠지만 왜 들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한국어 공부하려고. 네.
이 사연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편지로 마무리할게. 듣동라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너를 한번 팔아봤어. 고맙고 미안해. 코로나 끝나면 어디서든지 또 보자. 아 너무 재밌네요. 귀여운
진짜 재밌다. 아, 진짜 네. 태국 그 작은 동네에서 안양을 듣게 된 줄이야.
그럼 안양? 그러니까요. 아, 저 이 샵 어딘지 되게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맷 잘 지내겠죠?
네. 헬로 맷.
네, 사실 이분이 여행서를 두 개 보내주셨는데 다른 하나는 인도에 요가를 배우러 가서 채식으로 살을 찌어오신 썰이었어요. 채식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요가를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어 돌아오셨다고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인도식 빈대떡이랑 콩고기 요리랑 막 음식 사진들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맛있겠다.
네.
여행 다닐 때 사실 먹는 낙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 갈 때 아예 동선을 이제 식당 중심으로 짤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은 여행 다니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이게 진짜 짱이었다 싶은 거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글쎄. 우리가 뽑은 여행지 음식 탑4 넷 밖에 없지만
네. 국내 국외로 나눠볼까요?
아, 또 그쵸 나눠볼까요?
있잖아?
네. 그러면 한국에서 먹어본 여행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뭐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의외라서 그게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기대치 않았는데 맛있었을 때가 저는 영주로 아마 작년에 혼자 갔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영주로 혼자 갔는데 되게 좋았어요. 영주는 대체로 되게 좋았어요. 좋은 좋은 곳이었는데 부석사가 유명하잖아요. 영주에는.
그렇죠.
근데 그 부석사 가는 길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 카페에서 파는 애플파이가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
진짜 맛있어요. 상호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애플빈 카페라고 거기는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영주가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영주 사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과파이 제가 먹어본 애플파이 중에 진짜 최고였어요. 여러분 부석사 가실 일 있으면은 가는 길에 되게 노란색 간판 카페였던 것 같은데 거기 들러가지고 꼭 아메리카노랑 애플파이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먹고 싶다.
맛있겠네요.
기영 기자는
저는 어릴 때 먹었던 거야. 솔직히 지금 먹으면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여행 가다가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막 신혼 시절에 막 가봤던 데래요. 그래서 저희 데리고 가셨는데 나주에 나주곰탕 집을 갔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는 거예요.
나주에서 먹으면 또 다른가?
아니 사실은 뭐 지금 뭐 하동땡이나 그런 데랑 비슷한 맛일 수 있는데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곰탕을 맨날 엄마가 삼탕까지 하는 사골곰탕만 먹어보다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이지상 기자는요?
저는 부산
에서 먹은 떡볶이.
어, 혹시 오다리집?
다리집, 다리집도 응, 좋아하는데 응. 그 해운대 시장에 응.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인데 아~ 부산은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맞아, 길게 맞아, 맞아, 만들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걸 처음 먹었을 때 문화 충격이 되게 컸었던 아~ 것 같고 거기에서 파는 그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다리집은 서울에 분점이 있어요.
맞아. 홍대에도 막 생겼던데.
네. 그 다리집도 저 되게 좋아하고 그 해운대 시장 그 길에 있는 그 떡볶이 가게 있는 떡볶이집도 진짜 좋아합니다.
부산 용호동에 할매 팥빙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팥빙수 진짜 맛있어요. 아 먹고 싶다.
근데 부산에 맛집이 많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부산 가면 꼭 밀면
아, 해서
맞아요.
아, 부산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면은 해외에서 먹었던 것 중에 맛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네팔로 이거는 여행이라기보단 출장이었는데 네팔이 지금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정말 좋았는데 그 네팔은 주로 카레를 먹거든요. 거의 삼시세끼를 카레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카레랑 밥이랑 약간 시금치 같은 나물하고 뭐 이렇게 약간 죽 같은 콩으로 만든 죽 같은 걸 같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 먹을 땐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게 갔다 오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그때 이제 네팔 지진 나고 1년 뒤에 이제 출장을 간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직까지 복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좀만 불고 하면은 다 그 동네 전체가 막 정전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날도 바람이 엄청 낮에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동네 마을이 다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엌에 다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마을 사람 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초만 켜놓고 카레 밥을 막 먹었어요. 근데 그 맛이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고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채소로 만든 카레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그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사실 그때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뭔가 분위기가 네,
그 더... 분위기와 되게 옹기종기 얘기 나누면서 네팔 분들이 되게 말씀을 되게 서로 이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모여 있을 때 그 아직도 기억에 남고 맛있었어요. 다른 분 어때요?
저는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다시 근데 한국에서 그 맛을 못 먹고 있는 게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약간 그런 민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농부 집에 묵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예약해서 갔는데 거기 그냥 아줌마가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전체 요리처럼 맨 처음 나온 음식이 그냥 바게트빵에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그냥 소금 후추 뿌려서 구워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가 올리브 키우는 농가였거든요.
맛있었겠다.
진짜 만들면
그날이나 뭐 최근에 짠 그거였나 봐요. 근데 그 올리브유가 아니니까 한국에선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치 뭔가 현지에서 먹는 게 절대 한국에 오면은 그 못 내 그 맛을.
맞아요, 맞아요. 저는 현지 체코 현지에서 그 코젤 이 체코 브랜드잖아요 맥주. 근데 코젤이 하는 맥주 가게에서 코젤 생맥주를 파는 데서 바로 그거 쭉 따라서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못 잊어요. 그냥 정말 천상의 맛이었어요.
아, 나 이거 녹음 끝나구나. 오늘 맥주 마시고
한잔 해야겠다. 맥주랑 떡볶이랑
아, 네. 먹고 가시죠.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카레랑 그리고 먹고 가야겠다.
김효원 네. 기자는 뭐 없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맛없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뭐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파리가 또 날씨가 아시잖아요. 춥잖아요. 뭔가 이렇게 뼈를 애는 그런 추위잖아요. 가을에. 너무 약간 감기 걸릴 것 같고 으슬으슬거려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 브런치 빵집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스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거 먹고 싶은 거지. 계속 약간 빵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스프가 조금 큐컨버 스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먹어봤어요. 오이 스프잖아요. 아우 정말 천상의 맛.
따뜻하게 나와요?
진짜 맛이 없는 거야.
어떻게? 냉국은 아니죠.
아니 따뜻하게 나와. 따뜻하게 나와. 약간 제가 놀랄 맛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한 세 스푼 정도 먹고서는 그냥 안 먹었어요.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 포르투갈에 그 벨렘 지구에 에그타르트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에그타르트를 이제 먹으러 갔는데 여기 언제 오겠어 하면서 에그타르트를 되게 욕심내서 많이 먹은 거예요. 세 개인가 네 개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그 카페에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진짜 속이 뒤집어져. 너무 느끼한 어머, 거야. 어떡해. 너무 느끼해서 그날 숙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때는 뭐 유튜브가 없으니까 블로그로 김치찌개 검색해가지고 김치찌개 사진 보면서 아 먹고 싶다 지금 이거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였으면 먹방을 찾아봤을 텐데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
뭐든지 적당하게 좋죠. 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보통 이 휴가 때 이렇게 기분 전환하려고 가는 여행도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뭔가 공허함이었을 때 터닝포인트를 찾아서 훌쩍 떠나는 여행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주 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도 못해봤던 되게 체력적으로 챌린지한 여행 뭐 그런 거 가시는데 이런 여행을 듣동라를 들으면서 해냈다는 사연이 있어서
오, 진짜로?
네. 닉네임 머스탱님인데 이게 트레일 네임이시래요. 2년 전 미국을 도보로 종주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5층기를 겪던 저는 29살에 뭔가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멋진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줄여서 PCT는 미국 멕시코 국경부터 미국 캐나다 국경까지 4,300km를 하이킹하면서 서부 3개 주를 거쳐서 미국 종주를 하는 트레일 코스입니다. 와. 영화 와일드의 배경이기도 하죠. 네네, 와일드 보셨나요?
진짜 진짜 힘들 극강의 코스더라고요. 와.
보통 5,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30에서 40km를 걷고 길게 걸을 때는 60km까지도 걷습니다. 첫 시작 구간이 사막이라서 물 6리터를 갖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가방 무게는 총 21kg이었어요. 처음엔 이걸 이고 못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몸을 아기처럼 뒤집어서 일어나고 하셨다는데 사막이 태어나서 처음이라 너무 더워서 물 조절을 못했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출발 이틀 만에 유언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하이커가 물을 나눠줘서 무사히 첫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게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PCT에서는 이름보다 트레일 네임을 부릅니다. 마지막 마을에서 만난 하이커가 지금의 트레일 네임 머스탱을 지어줬어요. 친구는 저에게 PCT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경주마처럼 살아왔어. 경주마는 앞만 볼 수 있게 눈옆이 가려져 있다고 들었어. 근데 지금은 야생마가 된 기분이야. 이제 온전히 나를 알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머스탱, 너 트레일 네임 머스탱해. 이제 너는 머스탱이야, 미국 야생마. 너를 찾은 걸 축하해, 머스탱. 이렇게 얘기해줬죠. 29살에 퇴사를 하고 PCT에 간다고 하니 직장 상사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너 그 6개월이 6년이 되고 60년이 될 수도 있어. 너 지금 너의 6개월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한국에 돌아와서 드라마틱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 똑같이 회사에 다니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쉽지 않네요. 하지만 다행인 건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게 됐고 인생에 목적이 생겼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PCT 하면서 듣동라를 참 많이 들었어요. 듣동라 덕에 길고 긴 터널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년 만에 감사 편지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뭔가 그 장면에 저희가 함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네.
되게 근데 부럽기도 하네요.
저도요.
어쨌든 이런 계기가 생겼다는 거? 내가 누군지 알게 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셨다는 게 분명히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걸 찾으셨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진짜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누군가는 또 이렇게 여행 중에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다.
네. 안전하게 잘 마치시길.
네. 힘이 됐다라니까 네. 너무 기쁘네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방송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름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또 신뢰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네. 남길게요. 그리고 막 멋있는 사진들도 막 첨부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하, 절경이고 장관이고
네. 음식 사진도 진짜
음식 사진도
맛있어 보이는
맞아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쓰시는 시간이 또 즐거우시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또 드네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즐거웠던 그 여행의 기억 다시 떠올리면서 잠깐이나마 좀 행복하셨다면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동라 호스트 김용은,
홍상지,
이지상,
이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시기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